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4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9절에서 42절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끝에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졌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교회 시작해서 4장 1절부터 시작했고 오늘이 꼭 8주째인데 아직도 다 4장을 못 끝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4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주막안산이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깊은 것을 제가 다 파헤치지 못한 것을 사실은 사과드려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오래 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주전도사님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자책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가서 어떤 분이 왔는데 나를 한번 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더라.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보고 동네에 와서 같이 좀 며칠 유하기를 바래서 거기서 2박하십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가져서 끝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네 증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드디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39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와서 한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아맞히고 무엇을 했는지를 다 짚어냈다는 것이 관심의 초점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쪽 29절에 와서 보시면 그것보다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훨씬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짚어냈고 무엇하고 꾸짖었고 무엇을 알아냈느냐 하는 사건보다 그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그 분이 누구냐를 발견한 것 때문에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는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갖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총력을 행했댔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 같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자면 미래 씨가 싹은 어차피 나야 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싹이 나게 할 뿐이지 무생물을 생물이 되게 한다든가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적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애굽에 있는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기독교 외에 어떤 미신적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종교는 모두 초능력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입문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초능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으로 사용하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야 사마리아 사건을 왜 여기다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증거자가 필요했었다. 1장이라면 2장은 뭐였습니까? 2장의 중요성. 중요성이라 하지만 2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과 성전을 청소한 것. 그리고 3장은? 3장에서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4장에 이르도록 예수를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는 기록은 이게 처음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에 와서야 이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3년에 한 일, 84년에 한 일, 85년에 한 일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순서가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의 기록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순서를 의도한 것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믿음에 관한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믿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4장 전에는. 근데 그 사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는데 그 믿음은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믿음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뒤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지 않았는데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요. 거기 그 단서를 붙인 이유는 저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 줄 알고 말하자면 여기 4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저가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 하나에 관심을 둔 호기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4장에 다시 나옵니다. 4장 오셔서 4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45절에 있습니다.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를 영접한 이유는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돌아가셨더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한 일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접했지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신앙으로 예수를 알아보거나 영접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갖고 요한복음을 4장까지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뭐 이건 어차피 20장이 넘게 나갈 겁니다만은 21장이 이르도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순서에서 시정여일하게 이 요한복음을 관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개나 주서 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안에다 의도하고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은혜를 사모해서 될수록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장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1장에 등장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등장했지만 그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되어야 됐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됐던 것을 그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됐던 것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다만 그의 종에 불과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소개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문외한인가, 못 알아보는가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우리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누구만 아는가 하면 그 사건을 가지고도 2장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왜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주 되시고 진리시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하는 것이 사실인 것만큼 그분을 우리가 알고 영접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쥐고 사랑하고 하는 일이 어느 만큼 우리에게 없는 일인가 하는 것도 꼬집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례자입니다.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하인들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하인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연회에 참석한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이 누리고 연회장이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맛을 봅니다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거 한 방울도 안 마신 몰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인들만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몽땅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모시고 정면 충돌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학식가요 최고의 선생이요 최고의 종교가인 니고데모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The Great 누구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런 지하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차 사고 딱 났는데 고치려고 갖고 왔더니 새고 사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저 핸들 하나라도 뭐 핸들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뭐 하나 건질 게 없습니다. 건질 게 있다면 조각난 유리 갖고 가서 그저 뭐 껌이나 긁으시죠. 건질 게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인간 중에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니고데모가 갖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 선거를 받는 게 3장입니다. 그 3장 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31절 보시면 4장의 등장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4장이 그 왜 거기에 4장에 물론 3장 5장 사이에 있게 마련이지만 그 4장의 내용을 왜 하필 이걸로 잡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용의 주도한 정말 성령님의 간섭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선 3장 31절부터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4장에 들어가기 전에 즉 이 수가 동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결국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인간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것을 사실은 선언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3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태까지 있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들을 끝에 가서 이렇게 싸버리고 자물쇠로 채워버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복음과 우리를 향한 긍휼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에게 가진 반응은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능력을 뺏어가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과 동정밖에 없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 놓고 보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예언되고 끝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요한을 앞세워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꺼내놓고 그리고 하필 사마리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자면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미운 겁니다. 배반한 동족이니까. 이방인과 혼혈이 된 원래는 자기 동족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관세와 경멸의 대상입니다. 거길 찾아오셔서 첫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어야 했던 그 복음의 결실을 왜 하필 여기서 맨 처음 맺으시는가? 그게 우리 모두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될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왜 하필 여기 와서는 이 일이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복음의 무서운 점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뽑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는 기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적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기적을 앞세워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이란 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축복일변도의 종교관과 기적일변도의 종교관입니다. 이것은 둘 다 분명히 기독교의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기독교의 축복이 없고 기독교의 기적이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그 기적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이 앞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마리아 동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는 기적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무엇만 도입되고 있냐면 말씀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29절을 보시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와봐요. 41절도 보시면 기록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악착같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느니라. 그 분과 연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분에 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얻는 만큼 어떻게 아느냐의 싸움을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도 십자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문제입니다. 왜 말씀을 늘 강조하는가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재미있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말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은 것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말이라는 건 아마 우리 때문에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언제나 교제입니다.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유년주의학교식 표현입니다.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념론으로 흐르지는 마십시오. 그건 장소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구원이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실제로 물질적입니다. 그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형이하학적입니다. 맞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뭐든지 있는데 단 걸 먹어도 이가 안 썩습니다. 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작도 있고 스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키를 하다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고 마작을 해서 잃어도 가산이 탕진되지 않는 곳일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거기가 관념론으로 흐를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이란 의미와 보람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생활, 즉 구원에 관한 설명은 유치하게 설명할 때 물질적으로 합니다만 고급스럽게 하면 언제나 의미로 들어갑니다.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아는 것이라는 뜻은 우리 말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부쯤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만큼 아니면 그냥 알지요. 알지요. 남편이 어떤지 알지요. 부인이 어떤지 알지요. 식성, 성깔 다 알잖아요. 그건 뭘 알잖아요. 그건 이렇게 감이 오죠. 남편이 재채기를 하면 이쪽이 오한이 나고 그건 남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란 그런 겁니다. 성경이 구원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가장 복스럽게 초대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많은 얘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있지요. 영화 제목에는 목 없는 미녀. 머리와 몸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우리는 지하실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한꺼번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약을 여러 개 사셔야 그건 또 다 해드립니다. 하는 척 하다가 약 팔고 또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약장수에 잘 세일즈 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고 깊고 오묘한가의 얘기입니다. 여기 가면 이 소리하고 저기 가면 저 소리 하더라. 이유가 있으면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궁전에 들어갔는데 방 하루 종일 돌아서 20개밖에 못 본 거예요. 아직 방문을 열 때마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몽땅 옷, 여기는 몽땅 또, 여기는 몽땅 또, 한 시간에 하나씩 입어도 30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여태껏 이 전 궁전에 100분의 1도 못 봤대. 그래서 그래요? 너무 많다. 나는 싫다. 옷 두 벌만 다. 아니, 다 갖고 못 보면 어때요? 일단 다 가지셔야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만큼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만 죄짓지 않고 벌받지 않고 이런 정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밖에 나가서 놀 저 밖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거린을 향하여 저 비 안 맞고 바람 안 들어오는 데에다 데려다 놓은 정도. 우린 뭐 구원호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죠. 개집. 개집 앞에 문창호지 바르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꼭 좋겠죠.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란 욕심이 한이 없어서 들어가면 발 뻗고 싶고 발 뻗으면 등받이 있으면 좋겠고 등받이 하면 테레비 보고 싶고 테레비 보면 기왕이면 칼라이면 좋겠고 비데오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훨씬 많아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욕심을 낸 걸로 다 못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과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과 길이 다르군 한데 문제가 있다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해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만 내고 있어요. 만들면 왜 못 드냐 그러고 들면 못 들 만큼 무거운 걸 만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고 아니 지금 그런 질문은 왜 해요? 길 가다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큰 옛날 대우 빌딩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 저 빌딩 굉장히 비싸겠지?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답이 있죠. 그럼 한 2,000원은 더 할 거야. 확실한 답이죠. 뭐. 분명히 2,000원은 더 하겠죠. 우린 예수를 말이죠. 왜 그토록 엄성하게 믿게 되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다른 건 훨씬 많이 합니다. 목사가 뭐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딴 건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촬영하러 갔는데 배우는 안 계시고 엑스트라만 우글우글해요. 영화 못 찍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3장을 마무리 짓고 4장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두들겨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게 몽땅 그렇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명령을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 다음에도 봐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의 인격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사건을 마무리 치면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지적되는 기준입니다. 커트라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그 구주신 줄 알미니라. 예,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근거를 쌓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한 친구를 어느 만큼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는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나에게 어느 만큼 영향이 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가를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죠? 좋아한다 어쩐다 다 암만 인사치게 해도 정작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감각이 나한테 덜 오면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와서 전도를 합시다,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하나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윤리와 당위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사랑하자, 참자, 무슨 일을 하자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관훈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중국집에 가보시면 정식 중국집, 한국 사람이 하는 중국 음식점 말고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 음식점을 가보시면 꼭 관훈장의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그림을 보면 저 오해를 하는데요. 관훈장이 이렇게 관훈장은 보면 알죠? 미염공 아닙니까? 긴 턱수염이 있는 분인데 뒤에 장비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고 유비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셋이서 찍었는데 왜 관훈장이 앉아있나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게 뒤에 유비하고 장비가 아니고 하나는 아마 장비 아들일 겁니다. 하나는 그 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관우의 아들인 관평, 하나는 장비 아들인 장평. 장평은 아닌데 관훈장은 왜 으뜸으로 치느냐 하면 사실은 삼국지를 보면 주인공이 유비입니다. 칼쌈도 못하고 재능도 없지만 온 천하의 민심을 움켜잡은 사람.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핵일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유현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관훈장을 존경합니다. 왜요? 의리 때문입니다. 관훈장이 조조의 포로가 되어서도 자기 형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조조가 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드디어 열 개의 관문을 통과하여 형을 찾아가는 그거를 최고로 칩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로 치는 건 뭡니까? 한국 사람은 의외로 제주를 최고로 칩니다. 이건 이 혼란기에 가지게 된 참으로 약삭빠른 좋지 않은 풍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쭉 가지게 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도 말하자면 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가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답을 뺏기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줘도 좋을 분이라는 그런 관계로서 맺어질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물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간섭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만 그분과의 개인적인 신분이 얼만큼 되느냐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우리는 그 문제만은 너무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을 압니까? 그분이 오늘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밤잠 안 주무시고 고민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이 소돔고모라 같은 시대에 내려오셔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가장 긴장된 생각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발 좀 더 깊이 사귀십시오. 아십시오. 그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고 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믿어 드릴 테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신자들이 좀 꽝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몽땅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분과 사귀는 문제, 내 이해관계가 언제나 나를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사귐을 요구하시며 깊이 들어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시는 부름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한 발짝 들어가면 하나씩 무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함지고 들어가는 함제비 같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저희들한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아는 자리까지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사 오늘 주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와 우리 가진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마땅히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답게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 좀 더 주를 알고 더 깊이 사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결심케 하여 주시고 그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